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깊은 은혜가 주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4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뜨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본문들이죠. 이 본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사실적으로 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에 요 3장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이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도 이렇게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성령은 비둘기 같이 내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의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잘 없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가 밝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상징을 하는 반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만나지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하늘이 갈리다 열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의 어떤 이 메시지를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3장의 사건과도 그대로 좀 오버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3장 13절과 17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건 완전히 현재 진행형의 현재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4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떤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테스트를 받으셨냐?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길과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빼앗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올바른 영적인 전쟁이 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시면 사단의 어떤 이 마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 아니면 괴계들이 많습니다. 괴계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사복음서에서 익숙한 괴계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병 오게 만들거나 뭐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4장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특별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공격들은 의외로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사용해서 그 배경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돌을 이 떡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꼭 인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뒤에서 숨어서 우리의 피로를 제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그것을 어떤 시험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소욕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생계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사실은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쉬운 또 가장 절대적인 가장 필요한 먹고 사는 그 문제 바로 그 생계 아니면 육신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요구를 통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만큼 상황이 40일 굶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그 뚝대기 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순간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의 컨트롤을 떠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겠다. 이게 죄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그 배고픈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능력을 만약 여기 사용했다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흠집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우리가 물러가라 해도 결박해라 해도 안 된다니까. 우리 벨문데스 목사님 자주 얘기했잖아요. 결박했는데 한 시간 후에 풀려나더라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잖아요. 우리 얼만큼 많이 결박해봤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분명히 했는데 조금 있으면 풀려나더라고. 나도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성경이 영적 전쟁을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지 잘 보세요. 내가 기도 빡시게 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또 내 믿음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속해 있지만 은밀하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 어떤 부분을 파고 들어가냐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을 파고 들어올 때 특별히 어떻게 보면 그 누구든지 속을 수 있는 어떤 가장 어떤 연약한 부분 아니면 절실한 부분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먹는 것에 아니면 그 생계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런 욕구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할 능력이 있어요. 하면 돼. 근데 뭘 놓치게 되냐?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우리는 계속 속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모든 그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물러가라! 라고 해서 물러가라! 결박해라! 이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싸움하면서 전쟁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어떤 다른 본문에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걸 보고 한탄해하면서 이렇게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몰래 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이유는 기도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가장 그 민감한 순간 아니면 가장 필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공이 이렇게 문제는 바로 그 부분. 그 육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초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 아니면 먹고 사는 바로 그 문제. 생계의 문제. 우리 사는 문제. 누구나에게 걸려있는 문제. 그리고 나는 너무나 지금 갈급한 상태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주의 통치가 있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수백 시간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도망가라 결박해라 해도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안 통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그렇지 이래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야 이제 네 가 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이미 거기선 끝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진 싸움이라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상태로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떤 깊은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계속 기도하는 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한테 더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좀 이렇게 드리냐면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신 우리 중학군 수련회도 보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도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 치고 자세하게 보세요. 말씀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소유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말씀을 잘 알고 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느냐.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긴 상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능력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색깔, 자기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를 얘기를 좀 하면, 사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싸움을 이겨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있어요. 깔려있어서 예수 믿으면 이것도 응답받고 뭐 저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면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주받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뭐 내 지인들에게 전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기준이거든요. 전부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예, 나갈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것을 바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면 굳이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배경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산이나 그런 곳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뛰어내리고 그것을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어디에 깔았냐면 거룩한 성,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이것 또한 굉장히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대형교회들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뭔가 그 안에 탁월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99%가 좋은 뜻이지만 1%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오는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모든 평가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단체가 얼마나 크고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뭐 이거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다. 예. 교인이 크면 신방 받을 때도 헌금 많이 하고 주례할 때도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러더라고. 저도 지금 너무 억울한 게 예, 저 그때 있을 때 설교 한 번에 액수 말을 못 하겠네. 한 10분 뭐 해놓고 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물론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것이 그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 거기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심지어 거기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준대요. 기가 막히죠? 좋은 뜻인 걸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100% 나쁜 뜻이었다면 그 자리까지 가겠냐 말이에요. 안 그렇거든요. 이게 목회자에 대한 얘기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나누고 베풀어야 될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구는 최고가 되고 제일 위에 서고자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병주고 좀 어렵게 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빠지기 쉬운 부분에 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것이 사단의 테스트 아니면 사단의 공격인지도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계속 멸망하게끔 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사단이기 때문에 거의 감지를 못합니다. 24시간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뭐 특별히 내가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가위 눌린 것도 아니고 뭐가 특별히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나에게는 특별한 사단의 공격이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통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부분에 우리와 가장 밀접한 부분에 다 파고들어 온다는 거죠. 그때 또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겨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인데요. 지금은 거의 어떤 이 물질이 물질이 거의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돈 많이 주면 영혼도 판다는 얘기를 우습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 배후에 있는 사단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또 실제로 모든 것을 하면서 항상 그 물질을 배후에 두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사단에게 경배하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섬긴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 어디에 더 절실함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세계복음합니까? 체크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제 강단에서 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속에서 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더러움을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울 좋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세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추를 위해서 이러면서 이 물질을 벌고 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도 눈치챌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사단에게 좀 경배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사실은 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됐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주권을 빼앗아서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보통, 가장 평범, 가장 절대적이면서 가장 우리 주위에 민감한 부분들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밥 먹고 사는데 뛰고 있는 바로 그게 이미 넘어진 삶이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막 성공하고자 막 이렇게 최고가 되고자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이미 당하고 있는 것이고 별 생각 없이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돈 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기 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치기 시작할 때 내가 주인 되어져 있을 때 그 상태로 수많은 기도를 한들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한들 그 상태로 이것 한들 저것 한들 다 100% 이미 진 게임입니다. 이미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이름을 사용한다고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러가느냐? 아니라니까. 그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통치, 그분의 통치가 실제로 나한테 임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단을 이기는 거지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호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십자가 갖다 댔을 때 뭐 이렇게 그 귀신이 웃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응? 십자가 갖다 들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얘기할 때에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것을 호러에서 호러 영화 같은 데 막 비웃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안 믿고 한다는 걸 귀신이 알고 있거든. 안 믿고 내 입으로 암만 예수 이름으로 해봐야. 그게 대표적인 것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같은 케이스잖아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와 믿지 않은 이 친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 동일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만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예수 이름이라고 한 것을 내 입으로 불렀기 때문에 끊기는 거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할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조금 대충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더욱 민감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굉장히 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우리가 잠시 있었던 그곳에서의 영적 문제가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오해되어 있냐면 조금 정신 문제가 좀 심하다 그러면 영적 문제라고 치부하고 남들보다 약간 다르다 그러면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뭐든지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그 말대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라고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도 영적 문제, 저것도 영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영적 문제, 저것도 저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웃긴 얘기예요. 이거는 조금만 깊이 고민해보면 알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 영적으로 풀면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문제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통치가 되어지면 이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사단에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성경에 있는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단을 감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장과 4장의 연계를 보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비로소 싸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물론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통치가 임할 때 그것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마태복음 4장의 증거가 다 그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싸움이고 비로소 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교육자들 중에는 영적으로 참 깨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앞서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거 볼 때 흐뭇한데요. 우리 이 소수뿐만 아니라 사실 전부 다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 그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전방위적으로. 그냥 단순히 안 아프다, 안 힘들다, 뭐 어렵지 않다, 뭐 어제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실제 나는 사단이 공격을 받는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라니까 이 싸움의 이름들을 승리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싸움이 승리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계 문제, 가장 절실한 그 문제, 육신의 소욕의 그 문제, 과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진 싸움일 수 있습니다. 보자니까요. 이 정죄의 차원이 아니에요. 좀 못하니까 야단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을 정확하게 보전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면 내가 주인 한다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100% 사단에게 진 것입니다. 이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시험에 우리는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에서 우리 육신 욕구를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이미 계속 진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를 해왔다고 하면 이미 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래도 조금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공하는 게 나쁩니까? 최고가 되는 게 나쁩니까? 뭐 이렇게 뭔가를 업적을 만들어내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냐는 얘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인물인데 특별히 어떤 큰 행사에 큰 사람들 많이 초청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야고보와 요한도 보니까 예수님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또 엄마까지 와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주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만 잘못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똑같이 샘냈거든. 저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했다는 얘기는 수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과연 비난할 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각도를 보세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빠지기 쉬운 당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에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응답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저는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일단 물질적인 세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그것으로 모든 잣대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울 좋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어떤 구호를 내걸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신다니까. 여러분 양심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애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말고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질문을 해보세요. 같은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큰 응답 받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게 줍니까? 이게 줍니까? 이게 간절합니까? 이게 간절합니까? 물어보면 답 나올 거잖아요. 후자가 간절하다고 얘기하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돈이 필요하고, 왜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세복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수천조는 필요하겠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천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어째도 뭐 내가 모르는 수준이고, 어째도 내가 벌어서 안 될 수준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왜 수천조가 필요합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시험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사실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모릅니다. 아예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사단이 여러분만 공격을 안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만 공격을 안 하든지, 수없이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특별해서, 사단이 충분히 먹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애경이를 보니까 완전히 철벽이야.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애경이가 못 느낄 만큼 한 달 이상, 1년 이상 공격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하루 24시간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를 정도로 무딘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왔을 때 금방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통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잖아요. 왔는데 뭐 내하고 동질이거든. 들고 나고 해도 내가 못 느껴요. 왜 그러냐? 비슷하거든. 비슷하거든. 나한테 와서 오만 더러운 생각을 주고 뭐 어두운 감정을 주고 해도 이게 사단이 준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나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계속 막 생각에 혼란을 느끼고 감정에 동요를 느끼고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또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로 맹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갈수록 치밀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을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적 했던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아예 영적인 전쟁은 해볼 엄두도 못 내고, 기도하라고 하면 겨우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100%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비밀로 이제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늘 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많은 어떤 결과물들 그런 어떤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정말 천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바 성경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연결될 때는 제가 볼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마신 사건이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데는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이 사실은 공생의 전체가 사단과의 싸움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승리의 싸움이었거든요. 영적 전쟁의 승리들이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이 완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요 기록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다양한 형태의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면서 늘 말씀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공생의 기간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승리의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겼는지 또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뭘로 이겼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연히 나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태복음 3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3장과 연결되어졌을 때 실제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내가 장악되어져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장을 성령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싸울 수 있는 그 현장을 끌고 가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이제 감지하셔야 되고 이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 허스키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와 교제함을 통해서 당연히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뭐 1번 2번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많은 죄를 내가 덜 범하고 안 범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나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것과의 싸움, 주권의 싸움입니다. 주권의 싸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실적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만큼 어떤 면에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주인 되어졌을 때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에 공격에 들어오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될 때,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 주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기를, 겸손히 종의 자세로 또 자녀의 자세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매 순간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된 모든 습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영적인 싸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하게 모든 형태를 통해서 파고드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또 그 공격의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에서까지 우리를 속여서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괴계가 탈로가 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주님이 오시는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하는 모든 제자들과 그 교회와 그 사역에 통치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